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군 지휘부 한 라인을 개통하고 미한 연합 훈련을 연중 소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9.19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초에는 남북한 군 수뇌부 한라인 개통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라인 개통 협의는 조만간 꾸려질 차관급 남북 군사 공동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마다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은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내년 1월 육군의 전방 작전을 지휘하는 지산 작전 사령부와 유사시 북한 장사 정포에 대응해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화력여단을 각각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이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며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IS와의 격퇴전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군이 시리아에서 IS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서 이제 우리의 군인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주둔 미군은 철수할 준비가 됐으며 우리는 곧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작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면서 철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를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2016년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 정보요원 15명과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개입과 세계 반도핑기구와 화학무기 금지기구 해킹 등 전 세계에서 악의적 행위를 자행한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 15명과 러시아 기업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해킹하고 미국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적 불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한 정보 요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 정부와 정보기관, 그 대리인들의 지속적인 악의적 행위를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 번째 캐나다인이 중국에서 억류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로 억류된 캐나다인은 세라 맥아이버로 불법 취업으로 행정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맥아이버 씨 억류건은 앞서 두 명의 캐나다인이 억류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외교부는 19일 캐나다 시민 한 명이 추가로 중국에 억류돼 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사이가 됐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 배경으로 강력한 미국 경제 상승세와 노동시장 개선을 꼽았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주의회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더 많은 주가 됐습니다. 네바다주의 클라크 카운티에서 어제 비트리스 듀란 씨와 로셸 뉴엔 씨 이렇게 두 명의 여성의원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건데요. 네바다주는 내년에 주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50.8%로 과반수를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네바다주 지방의회 의석이 총 63석인데 여성이 차지하게 되는 의석은 32석으로 23석은 주의회 의원이고 9명은 주 상원의원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번에 클라크 카운티에 임명된 듀런 씨와 베트남 출신 난민의 딸인 누엔 씨는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요. 주의회 민주당 코커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두 의원이 네바다 주의회에 열정과 에너지, 견문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구름기나 내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차차 흐려져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4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8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에도 내일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이 딘 마틴의 노래입니다. 눈 오는 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서 밖에 눈이 계속 내리길 바란다고 노래하는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들어보시죠.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Man,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me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And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But as long as you'd love me so, let it snow and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grab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Oh,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But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군이 시리아에서 전면 철수합니다. 8년째로 향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구도를 흔들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는데요. 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 규범을 위반한 러시아 사람들과 단체들을 제재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세 번째 캐나다 국민의 억류를 확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병력의 철수를 시작했다고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서 시리아 내전이 다음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군 병력이 귀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도 앞서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죠.
네,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신문들이 19일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병력의 전면 철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를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제 미군이 돌아올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이 IS 를 격퇴했고 이것이 자신의 재임 기간 미군이 시리아에 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미군이 시리아에 얼마나 주둔 중입니까?
예,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대부분 육군 특전사 소속 병력으로 현지 반군들을 훈련시키거나 정보 임무 또 이 심리전에도 일부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력은 시리아 중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주로 퍼져 있는데요. 하지만 요르단과 국경 지역인 동남부 지역에도 이 소수의 미 육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언제부터 철수를 하는 겁니까?
네, 백악관은 성명에서 2,000명 병력이 전면 철수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가 언제일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9일 이 동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시리아 철군을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소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시리아에서도 미군을 불러들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왔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짐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여러 고위 관계자들은 시리아에서 IS의 재기를 원천 봉쇄하고 시리아를 안정시키고 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이 ISIS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시리아 동부 국경 지역인 하진에서 이 IS가 퇴각하면서 주요 점령지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현재 일부 소수의 잔당이 유프라테스 계곡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쿠르드와 아랍 동맹 시리아 민주 반군이 이들까지 몰아내면 이 IS는 시리아에서 모든 근거지를 잃게 됩니다.
네. 자, 미국의 이번 철군 결정이 터키와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갑작스러운 이번 철군 결정이 최근 미국과 터키 관계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터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리아 정부가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 쿠르드 민병대를 미국이 지원하는데 이 터키가 반발하면서 조만간 이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유엔이 중재하고 있는 시리아 평화 협상은 얼마나 진전이 있습니까?
예, 러시아와 터키 또 이란 외무장관이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 18일 시리아 개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이 구체적인 합의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중재로 제네바에서 10번 넘게 시리아 평화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의 직접 협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관련 국가들이 협상에 대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미국은 한편 이 유엔이 중재하는 이 평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군 철수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죠.
네, 우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시리아 주둔 필요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한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미국이 이 철수 결정을 실제로 이행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도와서 내전에 지금까지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백악관의 이 철군 결정이 갑작스럽고 놀랍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미 의회 여야 지도부와 미군 지휘부도 사전에 이번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이 뉴욕타임스 신문은 조셉 보텔 미 중부군 사령관 등이 이 철군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CNN 방송은 이 충격적인 이번 결정이 다분히 트럼프답다고 관련 기사 제목을 달았는데요. 시리아에서 영향력 싸움을 벌이던 러시아와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제재를 단행했군요.
네. 국제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러시아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19일 제재를 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군 정찰총국 GRU의 전직 간부와 공작원 등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겁니까?
주로 해킹, 그러니까 불법 전산망 침입 활동이나 온라인 여론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인데요. 대상이 다양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에 관여한 업체 세 곳과 개인 두 명이 추가됐고요. 또 몬테네그로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현지 정당의 금전 지원에 관여한 GRU의 전직 간부 빅토르 알렉세예비치 보야킨도 이번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했던 러시아인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선거 말고도 다른 이 국제적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올해 초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러시아 이중 스파이 출신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 부녀 독살 기도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국민 두 명, 그리고 러시아 체육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세계 반도핑기구 해킹을 시도했던 4명 등 총 15명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일, 그리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해킹으로 개입한 일로 이미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총 272명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고 있다고 19일 미국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캐나다 국민 두 명이 최근 중국에 억류돼서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한 명이 또 추가로 확인됐군요.
네. 이 세 번째 캐나다인 억류자가 중국에 있다고 19일 캐나다 정부와 언론이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논평했었는데요. 다음 날인 20일 이 같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국민 세라 맥 아이버가 불법 취업 혐의로 해당 지방 공안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행정처벌인지에 대해서는 행정구류,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왜 이렇게 잇따라서 캐나다인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이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중국 측은 설명했고요. 이번 맥 아이버 씨 사례는 앞선 두 사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금 시기가 우연히 겹쳤을 뿐이고 앞선 두 사람의 사건과 맥아이버 씨 사건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럼 앞선 두 사람과 이번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 다른 두 사람은 이 국가 안보 위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맥아이버 씨는 단순하게 취업 규칙을 위반한 행정사범이라는 맥락으로 중국 외교부가 설명했는데요. 이 맥아이버 씨 사건에 대해서 캐나다 기간 방송 CTV는 중국에서 이 교사로 일하다가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신문 받은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앞선 두 사람의 억류 사례는 이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 외교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마이클 코프릭 씨와 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주요 지역을 오갔던 이 문화 체육 교류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각각 중국에 대한 국가 안보 위해 혐의를 받아서 체포됐는데요. 이 사건들은 앞서 지난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체포됐던 멍완저우 이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됐습니다.
예. 하지만 세 번째 억류자 세라 맥아이버 씨 사례는 앞선 두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군요.
맞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는데요.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맥아이버 씨 사건을 확인하면서 앞선 두 사례와는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캐나다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defend them, stand up for them, to ask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harges.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캐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트리더 총리는 말했는데요. 이 세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떻게 불거진 건지 중국 측에 계속해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캐나다 총리가 직접 나서면서 중국과 캐나다 두 나라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는 최근 장관급 교류도 취소시켰는데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주 3박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려던 이 멜라니 졸리 캐나다 관광부 장관이 계획을 접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올해를 캐나다 중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이 베이징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주무부처 장관이 중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이 행사 역시 무산됐습니다. 또한 이 두 나라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이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 특히 중국에서 이 반 캐나다 감정이 고조되는 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물건과 캐나다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중국 주요 도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구스라는 이 겨울 외투를 파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베이징 번화가인 산리툰에서 예정했던 내륙 1호 매장 개업을 지난 14일 돌연 연기시켰습니다. 이 캐나다 구스 측의 이 같은 결정에 앞서서 이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이 캐나다 구스를 중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 상원이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한 지하 고속 터널이 공개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를 피할 것 같다고요?
네,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 상원이 19일 긴급 임시 지출안을 승인한 건데요. 연방 하원도 20일 같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 이 일부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이 이 장벽 건설 예산을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새 임시 지출안은 언제 만료가 됩니까?
네, 내년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주 동안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죠.
네. 자, 사실 지금 연방정부 여러 기관이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새 회계연도가 지난 10월 1일에 시작이 됐지만 이 정식 지출안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현 지출안이 이 21일 자정에 만료되는데 예, 이 임시 지출안이라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이 지출을 승인하는 걸 말하죠.
네. 하지만 이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부서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요.
네. 이 국방부와 보건후생부 등은 앞서 최종 지출안이 처리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정식 예산을 받지 못한 건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 내무부 등 뭐 9개 정부 부서 그리고 그 외 작은 기관들인데요. 15개 정부 기관 가운데 9개 기관하고 또 전체 정부 기관으로 보면은 뭐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토안보부 예산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을 건설한 예산 이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자, 임시 지출안에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은 장벽 건설이 예산 낭비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드는 돈에 비해서 효율 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국경 보안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다면서 국경 장벽을 건설하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인가요?
뭐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 옳다 뭐 이렇게 단정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
인구 밀집 지역이나 이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뭐 장벽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지 몰라도 이 밀입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장벽은 한번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예.
그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 국경 장벽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지출안에 서명을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켈리안 코너의 백악관 고문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시 지출안 내용을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발표는 대통령 자신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 정부 부분 폐쇄도 감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 이 정부 폐쇄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누그러뜨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다른 곳에서 장벽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1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장벽 예산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결국 연방의회가 정식 지출한 논의를 미루기로 한 거군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2018년을 정부 폐쇄로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타협해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맥코넬 대표가 이 대통령의 장벽 요구 때문에 정부가 폐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새 임시 지출안이 내년 2월 8일까지라고 했는데 만약 이 지출안이 승인받는다면 정식 지출안은 내년에 새 의회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좀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예.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벽 예산에 동의할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상원에서는 다만 공화당이 오히려 이 의석을 늘리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장벽 예산을 지금 처리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 코너의 백악관 고문이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지금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현 의회에서 공화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이 장벽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데다가 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 장벽 건설에 회의적인 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19일 이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이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발표한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fter today's actio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is 2.25% to 2.5%.
네, 파월 의장은 이번 조처로 기준금리 목표치가 2.25%에서 2.5%대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게 올 들어서 네 번째인데요. 연준은 지난 3월과 6월, 9월에도 0.25%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자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이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 역시 이 목표치인 2%에 가깝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제에 대한 위험이 잘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동향을 들여다보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이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이 됐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연준은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닥친 뒤 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0.0%대를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아홉 번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을 푸는데요. 이 대출 장려와 소비 촉진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또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죠. 반대로 이 경기가 가열되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예. 자,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예정인가요?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연준이 내년에 두 차례 또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또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연준은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한 차례 줄어든 거라고 하겠죠. 예. 이 세 차례 금리 인상에서 두 차례로 밝혔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시장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연준 결정이 나오는 날이었던 이 19일에도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또 다른 실수를 하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사설을 읽기 바란다. 숫자를 보지 말고 시장을 느껴라. 이렇게 촉구했었습니다.
네. 자, 연준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린 거네요.
네. 파월 의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압력은 이번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19일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가 떨어지는 등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 횟수를 세 차례에서 두 차례로 줄이기로 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20일 아시아 시장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하 고속터널 모델이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첨단 기업인 일론 머스크 씨가 18일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LA 인근 지하에 뚫은 지하 고속터널 루프를 공개했습니다. 1.8km 길인데요. 이 지하 터널은 이 일론 머스크 씨의 회사 보링이 뚫었습니다. 지상에서 9m 아래 지하에 있는데 이 보링은 말씀드린 대로 머스크 씨가 세운 지하 굴착 이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언론인 등을 데리고 또 시승도 했다고 하는데, 자, 타본 사람들의 소감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네, 흔들림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 멀미한 기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머스크 씨는 시범 모델일 뿐이고 이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면서 실제 터널 표면은 유리처럼 매끄러울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터널을 개발하는 걸까요?
네, 지상의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로스앤젤레스시 그 교통 체증이 굉장히 악명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머스크 씨가 이런 교통체증 속에 자동차 안에 앉아 있다가 이런 구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터널이 완성되면은 시속 240km로 단숨에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특수 바퀴가 달린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벽이 없는 자동차용 승강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 뒤에 이 터널 트랙에 맞게 돼 있는 이 특수 바퀴를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바퀴가 나오게 되는데 평소에는 접어뒀다가 고속 터널을 탈 때만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트랙에 이 바퀴를 맞추면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는 겁니다. 머스크 씨에 따르면 이런 특수 바퀴를 부착하는데 자동차 한 대당 200달러에서 3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하 고속 터널의 이름이 루프라고 했는데 하이퍼루프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이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지하 터널에 이 캡슐 모양의 고속 열차를 설치해서 이 사람이나 물건을 이 자기 부상 열차로 운송하는 그런 수단인데요. 뭐 머스크 씨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HTT 등 여러 회사가 이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자동차로 현재 6시간이 걸리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구간을 30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시범 운행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획기적이다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말만 좀 그럴듯했고 아직 갈 길이 멀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 요즘 상당히 주목을 받는 기업인이죠.
맞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텔사 소유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온라인 결제 업체인 이 페이팔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상업용 우주선 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 역시 이 머스크 씨가 세운 건데요.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이 대마초를 피우는 등 기행을 일삼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블레이크 쉘턴과 애슐리 몬로가 함께 부릅니다. 오늘 밤 외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있을게요. 라고 노래하는 Lonely Tonight 들어보시죠. I never thought you'd pick up the phone. It's Friday night. You should be out on the town. Didn't think you'd be sitting at home all alone like me. Nothing on TV, nothing to do. Nothing to keep my mind off you and me. And the way it was, are you thinking about it now? Because I could be there in 5. One more, one last time. We don't have to be lonely tonight. I need you, want you, I'm right here. We don't have to be lonely tonight. I know we shouldn't, but I don't care. I don't wanna be right, I don't wanna be strong. I just wanna hold you till the heart. Taste that touch, the fire I miss. Those kiss me eyes, your red wine lips on mine, like it used to be. Maybe I want you and you want me. And we don't have to be lonely tonight. Need you, want you, I'm right here. We don't have to b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매년 크리스마스철이면 세계 각국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가수 겸 배우 빙 크로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ashing through the snow. Yeah. 요즘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 많은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음악, 즉 캐롤도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랑을 받는 노래, 부드럽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빙 크로스비죠.
화이트는 희다하는 말이니까 흰 눈이 덮인 크리스마스를 의미합니다. The tree tops glisten. 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있어요. 그 옛날 내가 알던 그런 크리스마스를. 트리는 반짝이고 아이들은 눈 속에 달리는 썰매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지요. 이런 노랫말입니다.
1942년 영화 홀리데이 인의 주제가였던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가수일 뿐 아니라 인기 있는 방송인이기도 하고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빈 크로스비는 1903년 5월 3일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집안이 가난해서 빙은 소년 시절 여러 가지 굳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뭐 공장에서 일도 하고 벌목장에서 나무도 자르고요. 자, 그러던 빙이 어떻게 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어느 날 집에 축음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빙은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에도 들어갔지만 법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예 악단에 들어가 노래도 부르고 드럼도 쳤는데요. 자, 로스앤젤레스, 이 LA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이 빙은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중심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LA에는 영화의 중심지 헐리우드가 있는 것이죠.
네.
빙은 여기서 리듬 보이스라는 트리오를 만들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빙 크로스비는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 빙은 그의 형 에버레트 크로스비를 매니저로 삼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에버레트는 빙이 부른 노래를 뉴욕의 CBS에 보내서 방송으로 혹 내보낼 수가 있는지 의사를 타진을 해봤죠.
네.
그랬더니 CBS는 그 빙의 목소리에 호감을 갖고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겠습니다.
빙의 라디오 프로는 큰 성공을 거둬서 청취자 수가 많을 때는 5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 프로는 거의 3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빙 크로스비는 1935년엔 또 하나의 공중파 방송인 NBC 방송과 계약을 체결하고 1940년대까지 크래프트 뮤직 홀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1932년에서 34년 사이에 빙은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는데요. 그중에서도 1월의 6월이라는 노래는 젊었던 시절 최고의 히트곡으로 알려져 있죠.
종교적인 노래도 여러 곡 취임했습니다. 빙의 히트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도 그중 하나였죠. Silent Night,
Holy Night. 이 노래는 천만 장 이상이 판매되는 인기를 끌었죠.
자, 그럼 영화에는 언제부터 출연을 하게 됐나요?
1930년대에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빈과 리듬보이스를 재즈의 왕이라는 영화에 출연시키면서 영화 인생도 시작이 됐죠. 그 후에 빈 크로스비는 모두 79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요. 그중에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우수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영화에 출연을 했을까요?
이 음악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노래와 함께 전달하는 뮤지컬 영화에 출연을 했죠. 그중에서도 이 코미디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재미도 있고 가슴 흐뭇한 내용에 감동을 많이 받았죠.
자, 그중에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 희극인인 봅 호프, 여배우 도로시 라모어와 함께 출연한 길이라는 시리즈물이 참 유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로 가는 길, 홍콩으로 가는 길, 모로코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연재로 나온 영화인데요.
네.
여러 나라 사람들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홍콩 wears another face. 크로스비는 이렇게 해서 1930년대 중반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대 배우 중 한 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1942년에 개봉된 영화 홀리데이 인의 주제가였죠.
홀리데이 인은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호텔을 경영하려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화려한 할리우드로 진출하려고 하는 여주인공이 결별했다, 재회했다 하는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발매되자마자 즉각 인기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철이 다가오면 재발매를 했고 몇 차례 더 녹음을 해가면서 계속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각 분야의 세계 진기록을 수록하는 기네스북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어간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이 팔렸고 싱글 음반으로는 5천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기록인데요.
네.
이 같은 판매량은 아직도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로서 특히 큰 상을 받은 건 영화 나의 길을 가련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영화는 1944년에 개봉된 뮤지컬 코미디물인데요. 크로스비는 여기서 가톨릭 신부 역으로 나옵니다. 이 노동자들이 주로 다니는 거칠고 가난한 뉴욕의 한 성당으로 부임한 신부가 주변 환경과 성당 내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What's your name?
Father O'Malley. Charles Francis Patrick O'Malley. What's yours?
Her name is Quimp. Watch right field for me a minute, will you, Father?
I got it! Got it!
이 영화로 크로스비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남우조연상, 원작상, 각색상, 주제가상 등 7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주제가상은 크로스비가 성가대와 함께 부르는 Swinging on a Star였습니다.
크로스비가 영화에서 부른 노래 중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곡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스윙잉 온 어 스타를 포함해 4곡이나 되죠.
그렇습니다. 이 빈 크로스비는 일생 동안에 무려 2000곡에 가까운 노래를 녹음을 했고요. 싱글 히트곡으로 꼽히는 것만 해도 300곡이 넘습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에는 이 지구상에서 빈 크로스비의 노래가 흘러나가지 않는 시간은 단 1초도 없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네. 빈 크로스비는 영화에서도 입장권 판매 기록이 10억 7,700만 매 이상으로 이 클락 게이블, 존 웨인 등 유명한 배우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가 되면서 그의 노래 취입이나 영화 출연은 뜸해졌습니다. 이때는 출연도 주로 텔레비전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가정생활은 순탄치 못했던 걸로 보이네요.
네, 이 49세 때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혼을 했죠. 두 부인한테서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픔을 겪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골프를 아주 좋아했던 빈 크로스비는 1977년 10월 14일에 스페인에서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74세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멀티미디어 스타로 평가를 받는 빈 크로스비. 그렇게 이국 땅에서 숨져갔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그의 노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만년 히트곡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가수 겸 배우 빙 크로스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George H.W. Bush 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서거했습니다.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애도의 뜻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적은 글 살펴보겠습니다. Looking forward to being with the Bush family. This is not a funeral. This is a day of celebration for a great man who has led a long and distinguished life. He will be missed. 부시 가족과 함께 할 것을 고대합니다. 이 날은 장례식이 아니라 성공한 삶을 이끌어온 위대한 인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Look는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고 forward는 앞으로인데요.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To be with는 함께 있는다는 말이어서 Looking forward to being with the Bush family. 부시 가족과 만날 날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Distinguish는 구별하다라는 뜻인데요. Distinguished, 구별되는, 즉 유명한, 성공한이란 뜻입니다. Lead는 주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이어서 To lead a long and distinguished life. 길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This is a day of celebration for a great man who has led a long and distinguished life. 이 날은 길고 성공한 인생을 이끈 위인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iss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인데요. Be missed, 그리움을 받다는 뜻입니다. He will be missed.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Looking forward to being with the Bush family. This is not a funeral. This is a day of celebration for a great man who has led a long and distinguished life. He will be missed. 부시 가족과 함께 할 것을 고대합니다. 이 날은 장례식이 아니라 성공한 삶을 이끌어온 위대한 인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오늘은 George H.W. Bush에 대한 트윗 살펴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티븐 닉스의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Landslide, 산사태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ook my love and I took it down. Climbed a mountain and I turned around. And I saw my reflection in the snow-covered hills till the landslide brought me down. Oh, mirror in the sky, what is love? Can the child within my heart rise above? Can I sail through the changing ocean tides? Can I handle the seasons of my life?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2월 20일 오늘 미국이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를 전격 침공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마약 밀매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기소된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파나마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침공 이유를 밝힙니다. 노리에가는 1981년부터 파나마를 통치해온 파나마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파나마 주둔 미군과 미국 본토에서 공수된 2만여 명의 병력이 동원된 미국의 파나마 침공은 이듬해 1월 3일 노리에가가 미군에 체포됨으로써 14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노리에가는 체포 직후 미국으로 이송된 뒤 1992년 7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 미국의 명분과는 달리 국제법상 명확한 범죄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유엔도 미국의 침공을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1999년 12월 20일 오늘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의 국기가 내려지고 중국의 오성 홍기가 개항됐습니다. 마카오가 442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1557년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에서 해적을 소탕해준 대가로 중국의 명나라로부터 마카오를 조차받아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442년간의 식민지 역사를 뒤로하고 마카오는 마침내 1999년 오늘 본국인 중국에 반환된 것입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된 마카오는 홍콩처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결합된 일국 양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가 행사하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반세기에 걸쳐 자치권을 누리게 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